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너무 그냥 예쁜 미소로 이렇게 웃어주시는데 뭐 다른 의미가 있으신가요? 오늘 나오신 자매님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님은 레위직에 따른 대제사장직을 따른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단번에 자신을 드려 이루셨다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8장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개요는 첫째, 예수님의 더욱 탁월한 사역,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두 번째 문단은 새 언약의 우월성,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탁월한 이유는 그가 앉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사역하시는 곳이 참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가거나 피곤할 때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설교자가 여러분 이것이 메인 포인트입니다 하면 잠이 확 달아나고 정신이 번쩍 들죠. 그리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듣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아 그래 알았으니까 포인트가 뭐야 포인트를 얘기해 라고 저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8장에서 저자는 메인 포인트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메인 포인트는 이것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메인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핵심 요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란 어떤 대제사장이죠? 우리가 7장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는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또 죄가 없으셔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벌써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똑같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사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였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 누가 믿는 자들을, 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정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희가 배웠듯이 대제사장은 절대 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들이 매일매일 서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려서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동물이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또 이 사역은 무엇을 또 말합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장들이 이루지 못한 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동물의 피가 잠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지만 그것은 영원히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실 그 희생을 희생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권능의 위치를 의미하고 있죠. 영광과 영향력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왕국을 다스릴 때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 어머니가. 그 바로 옆은, 그 왕의 옆은 바로 영광의 자리이죠. 권능의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이제 영광과 권위뿐 아니라 자비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말하자면 저희가 조금 아까 찬양드렸죠?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하신다. 놀라운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저 고상한 교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 사실은 우리 삶에 매우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주님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2절에 진정한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실제 장소, 즉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Omnipresent,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성소는 유대인 제사장들이 섬겼던 성소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참된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참이라는 말이 있죠. 2절에 참 장막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거짓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그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성막이 그 성소가 그럼 거짓이었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세워왔던 성막이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임시였고 부적당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히브리서 5장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예물과 제물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예물은 곡식을 의미했고 제물은 피를 드리는 제사를 의미했습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헌신과 충성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드려졌습니다. 반면에 피를 바치는 제물은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제사장들은 두 가지 종류의 제물을 모두 바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가장 간단한 소제조차도 일반인이 백성들이 직접 바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제물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단 한 번의 최종적인 피의 희생 제사를 이미 드리셨습니다. 그분의 이 사역은 완전히 완성되었는데 이는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희생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헌신과 순종 그리고 감사로 나와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우리를 위해 아버지 앞에 계속 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4절에 만약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아니므로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셨죠.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을 엄습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오직 레위 지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를 했죠.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성막의 치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출애굽기 25장을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백성에게 일러주어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거기에는 등잔대, 진설병, 물두멍 등 성막 안에 있던 많은 기구들은 하늘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영적인 진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예수님의 사역은 레위지파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약속들을 담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이제 6절에 중보자라는 말이 처음으로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제가 이제 중보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보자, 중재자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그들을 화해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양쪽 모두를 대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의 옛 언약에도 중재자들이 있었습니다. 의식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이 중재자였으며 오직 제사장들만이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또한 옛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언자들도 하나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재자들은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에 다른 종교의 중재자들처럼 거짓 중재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참된 중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중재자가 아니었지만 참된 중재자도 아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지상의 성막이 거짓된 것이 아니었지만 참된 것도 아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재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존재하고 행했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의미에서 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효과적인 면에서는 참되지 못했죠. 중재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양측을 화해시키는 일이죠. 그들은 사람과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중재자가 아니라 장차 오실 참된 중재자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 역시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서신을 쓴 저자는 주로 유대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글을 쓰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들을 높이 존경했습니다.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장들보다 훨씬 위대하시며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제시했던 언약보다 훨씬 나은 언약을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고 했는데 더 좋은 약속은 무엇일까요? 더 좋은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은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내가 내가 세우겠다.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언약 공부할 때 모세 언약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태블릿에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죠. 근데 그들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신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니었죠. 조건적이었습니다. 내가 내 법을 행하면,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재앙이 올 것이다. 바로 그게 모세 언약의 summary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순종하면,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그런 저주가 왔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땅이 없는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2장에 저희가 공부했듯이 땅을 약속하셨죠.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셨어요. 창대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뺏겼어요. 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만드십니다. 새 언약을 세우세요. 이제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저자는 예레미야에 있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민족에게 다가올 재앙을 예언하셨지만 새 언약과 소망도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첫 언약은 바로 모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조건적인 언약이므로 언제든지 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당사자 중 하나가 약속을 어기면 언약을 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은 다시 한번 첫 번째 언약이 완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에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7장 18절에 젖, 엣, 계명이 연약함으로, 무익함으로 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는 약점이 있었죠. 그중 가장 큰 약점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첫 번째 언약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충분했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지 않으셨겠죠. 유대인들은 첫 번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대부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과 11장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현재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젠가 이스라엘을 다시 자신에게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10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에서 새 언약이 구 언약보다 우월한 사실을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홀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언약을 세우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우리라. I will do it. 둘째는 9절에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세운 것 같지 않다. 그때 세운 언약이 바로 첫 언약이죠. 모세의 언약입니다. 그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떤 문서를 작성했을 때 거기에 무슨 수정할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 수정본을 다시 보내요. 에딧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언약입니다. 셋째는 구 언약과 같이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솔로몬 왕 이후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열두 지파,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그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그 백성들과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와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구약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까지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새 언약에 이방인들도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 언약도 신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습니다. 이방인과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넷째는 율법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 언약은 조건적 언약이었죠.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은 다르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첫 언약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블릿에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 마음에 쓰겠다. 너희들 마음에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전통이나 의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매우 의식적인 생활을 하고 있죠. 특정한 방식으로 옷을 입고 특정한 음식을 먹고 특정한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의식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죠. 하지만 언젠가 이러한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도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교회에 가는 것,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는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전통을 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속여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이제 11절에 새 언약은 개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내주하는 조력자가 있죠. 내주하시는 스승이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완전한 용서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장점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며 구약 언약이 예표했지만 실제로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구약 언약 아래에서는 죄가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완전히 잊혀질 수 없었습니다. 구언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죠. 죄 때문에 희생양을 잡아야 된다면, 그리고 피를 드려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그들에게 무엇을 리마인드 하여 주었을까요? 상기해 주었을까요? 내가 우리에게 아직도 죄가 있구나. 아직도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용서를 빌 뿐만 아니고 이 행위는 아직도 우리가 죄 속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단지 죄를 덮어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진정한 용서를 예표하고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래서 죄책감에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용서받은 죄를 죄 때문에 아직도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He paid it all.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우리의 죄뿐만 아니고 죄에서 오는 우리의 죄책감, the guilt. 그것도 하나님께서 remove 해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용감하게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부르셨을 때, 일을 하라고 부르셨을 때, 아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화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어디 차에 탔어요. 차에 탔는데 무거운 짐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안고 계세요? 옆에다 내려놓으세요. 아유, 근데 저는 제 표만 샀으니까 이 짐은 그래도 제 거니까 제가 들어야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떻게 어리석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 때가 있어요.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우리 현재 짓는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어요? 뭐라고 중보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은 제 피로 산 사람이에요. My brother입니다. 하고 지금도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희생이 완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회개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같지만 연약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그 일을 다 끝내시고 이제 그 죄를 다시는 들추어내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이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여기서 없어졌다고 하지 않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 이제는 낡아지게 하시고 이제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과 의식을 포함한 옛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온 세상을 위해 세우신 계획의 상징이자 그림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기는 어렵겠죠.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계속 믿어왔던 하나님, 우리가 그의 백성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드렸던 제사, 이것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상징은 나쁜 것이 아니었고 결코 나빴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을 예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오셨으니 그 상징은 더 이상 목적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폐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옛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쓸모가 없게 되었죠. 사실상 그것은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이 글을 쓴 지 몇 년 안에 이 진리가 얼마나 문자적으로 성취될지 알지 못했죠.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그는 얼마 전에 완공된 성전도 함께 파괴했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제단도 없고 지성소도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제사도 드릴 수 없었죠. 제사장 직분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 직분과 제사가 없으니 옛 언약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13절이 기록될 당시에 쓸모없게 된 언약은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5년도 되지 않아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옛 제사 제도는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완성됐을 때 실제로 끝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거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하고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희생제사가 완성되었고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여러분 그 전에는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께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갔죠.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파괴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제사 장소를 없앰으로써 옛 언약의 종식을 완성했습니다. 모세율법과 레위 제사장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 안에 계십니까? 아멘.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 마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새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 팔을 이렇게 뒤로 뭐 비튼다 그러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 들어보셨어요? 없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새 마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켰습니다. 왜요? 저주받기 싫어서. 하지만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 마음을 가진 자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숙제에 말씀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셨죠? 하나님께서 말씀,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라. 나를 경외하라. 내 율법을 지키라. 내 규례를 지키라. 딱 그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가능하지 못했던 우리 힘으로 가능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이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willingly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딸로 살아가기를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제사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들, 저는 그게 감사하지만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게 저희를 위해서 값을 다 치르시고 그런 큰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계시든지 어떤 풍파 속에 계시더라도 여러분을 잡고 계시는 우리의 형이 되신 우리의 대제사장을 여러분들이 놓지 마세요. 바라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말씀으로 자라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섬기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모세와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지키지 못한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셨음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길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대제사장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셔서 저희를 중보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